계시록 12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부터는 계시록 12장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 보았던 11장까지가 계시록의 전반부에 해당하고요. 오늘부터 보는 12장부터가 후반부 내용입니다. 새로운 단락이 시작하는 거죠. 전반부와 마찬가지로 후반부도 비슷한 패턴으로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잘 생각을 해보시면 전반부였던 1장부터 4장 그리고 5장부터 11장을 보면 맨 처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나왔습니다. 1장에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반모습으로 요한을 찾아오셨고요. 5장에서는 천국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그리고 하나님 오른손에 있던 두루마리를 가져오시는 그런 예수님이 등장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12장부터 시작하는 단락도 맨 앞부분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내용이 처음에 나옵니다. 근데 좀 사뭇 전개하는 내용이나 방식이 앞부분과는 좀 다른 면이 좀 있어요. 크게 보자면 12장 전체는 지상에 있던 교회들과 관련된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 보냄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교회에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시고 어떻게 보냄 받았는지를 교회와 관련해서 이렇게 쭉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본문이 짧기는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본문을 이해하고 또 접근해야 되는지를 이 부분을 잘 살펴보는 것이 후반부 전체를 이해하는 또 후반부 전체를 어떤 방식으로 볼 것인지를 이끌어 나가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를 3일 동안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1절과 2절 이 두 절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렇게 시작하죠. 1절에도 큰 이적이 보인다 이렇게 돼 있고 뒤에 보면 내일 보게 될 3절에서도 큰 이적이 보인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놀라운 장면 하나를 목격하는 거죠. 참 이상한, 야릇한, 그리고 참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나 사실은 또 잘 알고 있는 그런 장면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적이 무엇이었냐면 1절 2절에 보면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여자를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두 가지 내용으로 묘사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절에 보면 이 여자가 어떤 장신구로 치장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이것을 설명을 해요. 한번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첫 번째로 해를 옷으로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두 번째로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세 번째로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옷을 입고 있는데 옷이 해인 거예요. 태양을 옷으로 입고 있다. 사실 이건 말도 안 되죠. 태양을 어떻게 옷으로 입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문자 그대로 봤자면 태양을 옷으로 입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태양처럼 밝게 빛나는 해처럼 빛난 그런 옷을 입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또 두 번째는 발 아래 달이 있다 했는데 달을 딛고 서 있는 것이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달을 카페트처럼 쫙 깔아놓고 그 위를 거니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머리에 별의 관을 썼다. 그러니까 이 요즘식으로 하면 머리띠를 했거나 아니면 관을 쓴 거죠. 왕관을 썼는데 그 왕관은 별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해와 달과 별을 장신구 삼고 있는 치장거리로 삼고 있는 그런 여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계시록을 읽을 때 잘 생각해 보시면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고요. 외모에 대한 묘사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참 독특하게도 계시록 1장을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는지 외모를 묘사한 부분이 나오죠. 그 외모 묘사했던 부분의 특징이 예수님의 머리도 예수님의 신체도 예수님의 의복도 예수님의 발도 다 해처럼 밝게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그 비슷한 거에 해처럼 밝게 빛나는 그런 옷을 달처럼 밝게 빛나는 그런 카페트를 그리고 별처럼 밝게 빛나는 면류관을 쓰고 있는 그런 여자다. 그러니까 이게 딱 읽으면 아 이런 존재가 앞부분에 한 분 더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러했었는데 예수님의 영광이 이러했었는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연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여하튼 이와 같이 장신구를 설명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여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설명하기 위해서죠. 이 장신구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영광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어떤 권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돈을 갖고 있거나 학식을 갖고 있거나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 그런 영광과는 다른 거예요. 이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해와 달과 별을 어떻게 사겠습니까?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해와 달과 별을 어떻게 장신구로 쓰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이 여자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그런 존재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여자와 관련되어 있는 첫 번째 설명입니다. 이 여자는 하나님 주신 영광으로 인하여 참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영광과 영화를 갖고 있는 그런 존재다. 두 번째는 이 여자가 해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이 여자에 대한 두 번째 설명이에요. 3절에 보면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웠어요. 임신을 했고 해산을 하게 되매 아직 아이를 낳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열 달이 다 지나갔겠죠. 그래서 해산할 기한이 찬 거예요. 그래서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해산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직 애가 태어나지는 않았어요. 태어나는 내용은 5절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어떤 존재인가? 아이를 베고 아이가 아이를 낳는 그런 존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이틀 뒤에 이 아들과 관련된 것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태어나는 아이는 어떠한 존재일까? 간단합니다.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이 여자가 영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태어나는 아이도 당연히 영광스러운 존재겠죠. 해와 달과 별을 장신구로 쓰는 그런 어머니에게서 태어나는 존재이니까.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이제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영광스럽기 때문에 아들이 영광스러운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여자가 낳게 될 아들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영광스럽게 해주신 거예요. 태어나실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낳게 되는 이 여자도 마찬가지로 영광을 잊게끔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로 장식으로 삼게끔 이렇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 여자에 대한 설명이 처음에 나옵니다. 자 이제 내일 가면 3절 4절에서는 또 다른 존재에 대한 대립을 하고 서로 전쟁을 하게 될 또 다른 존재에 대한 설명이 나올 거예요. 일단 우리가 보려고 하는 본문 내용은 1절 2절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오고 있는 여자는 누구일까? 누구일까? 해와 달과 별로 장신구를 삼는 그리고 아이를 베어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이 여자는 누구인가? 이렇게 보면 여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특정한 어떤 한 인물을 우리가 주로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건 우리가 그냥 보기에도 상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어떤 여자가 해와 달과 별을 장신구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여자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존재했던 특정적인 한 인물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아 이거는 무언가를 상징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상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이 여자가 지금 아이를 낳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다른 아이들도 또 낳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또 낳고 그 뒤로 가면 이 여자가 교회라고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이런 입장이 아닙니다. 뒤에 이 여자가 낳는 아들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마리아라고 그렇게 로마 카톨릭은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성당에서는 이 여자가 마리아고 마리아는 해와 달과 별을 아우르는 그런 영광을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마리아를 숭배하거나 마리아에게 기도하거나 이런 거를 합리화시킨다고요. 과연 정말 그런 것일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뒤에를 보면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는 것처럼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 여자를 과연 우리가 육적인 어떤 존재로 이해할 것인가?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육적인 측면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태어나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광스럽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뭐 대단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던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한국 땅에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하나님께서 한국 땅에 은혜를 주셨을 겁니다. 제사장도 여기 세우시고 성전도 여기 세우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영광스럽게 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이 영광스러운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사역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그런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성탄절 되면 맨날 읽는 구절이에요. 베들레헴아, 너는 작은 도시지만, 작은 마을이지만 너는 작지 아니하다. 왜냐하면 너를 다스릴, 온 세상을 다스릴 통치자가 너로부터 태어나기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때문에 베들레헴은 조그만한 도시고 작은 마을에 불과하지만 결코 작은 곳이 아니다. 그렇게 선포했다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그곳에서 실제로 육적으로 태어나시기 때문에 아주 영광스러운 곳이다. 은혜를 더 크게 입은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는 하지만 지금 계시록 12장에서 나오게 되는 이 여자는 베들레헴도 아니고요. 예루살렘도 아니고요. 이스라엘도 아니고 예수님이 육적인 어머니인 마리아도 아닙니다.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조금 이해를 잘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걸 문자적으로만 놓고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를 교회로 본다면 교회가 예수님을 낳는 거죠. 교회가 우선이고 예수님이 나중에 태어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막 너무 문자 얽매일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예수님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여기 뭐 권사님들 또 이렇게 아이를 낳은 엄마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맞죠.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근데 그걸 다르게 표현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이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고 설명하고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예수님을 주신 겁니다. 지금도 이런 은혜를 베푸셨을 것이고, 베푸시고 조금 지나면 교회에 또 다른 구원받은 성도들을 주실 겁니다. 또 다른 구원받은 성도들을 교회에 주시는 것을 교회가 또 다른 자녀들을 낳았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예수님을 주시는 그 내용이 지금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죠. 자,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 내용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주제는 어찌 보면 딱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현실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전혀 영광스럽지 않죠. 사실 육적으로만 놓고 보면 이스라엘 아무것도 아닙니다. 로마 식민지에 불과했잖아요. 베들레헴, 작은 성읍에 불과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숫자도 작고 힘도 없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른 곳이 아니라 교회에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한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교회는 해와 달과 별을 장신구로 삼는 하나님께서 큰 영광과 영화로 덧입혀 주신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겉으로만 놓고 보면 로마 시대의 수많은 건물들과 로마의 수많은 제도들이 훨씬 더 대단하고 웅장하고 엄청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숭배했던 그 어떤 신도, 로마가 갖고 있었던 그 어떤 건물도, 로마가 누렸던 그 어떤 제도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교회의 영광에는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또한 영광스럽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 12장을 읽기 시작하면서 생각을 잘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지금 현실도 힘이 없지만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당할 것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가?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교회는 해와 달과 별을 장신구로 삼는 지극히 영광스러운 곳이 교회입니다. 또한 교회는 이 세상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 내 옆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내용을 보면 우리들도 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조금씩 하실 거예요. 이 내용이 어디선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이 비슷한 내용에서 본 것 같은데 창세기를 처음 읽기 시작할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게 처음 주어진 언약인데 뭐라 약속하셨냐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있을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2장 장면은 여자가 후손을 낳는 내용입니다. 교회가 메시아를 선물로 받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약속했던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교회를 통해 메시아가 은혜로 누려지는 그 일에 대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또 교회를 소유하는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은 창세기에서 약속했던 구약이 약속했던 여자의 후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성취받고 누리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것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몸된 교회 지체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때때로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듯 우리도 우리 자신을 영광스럽게 영화스럽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잘 깨닫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보란듯이 이것저것을 행할 만한 힘과 능력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며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 삼으시고 만들어주신 것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던 것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늘 붙잡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과 더불어 오늘 하루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